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뚫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걸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타이틀은 원래 제가 다른 타이틀로 잡았는데 광고가 이렇게 나가서 제가 타이틀을 바꿨어요. 질문이나 슬라이드 요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메일링 리스트에 여기 계신 분들 메일링 리스트 혹시 안 들어가 있으시면 제가 메일링 리스트에 넣어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팟캐스트나 혹시 이제 녹음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슬라이드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의 씨앗 교회 그 구글에 서치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 이거 녹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거기에 우리 교회 컨택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슬라이드를 요청하시면 제가 그 슬라이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중에 이제 아주 일부의 부분들만 커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당연히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게 이제 제 목적이니까 중간에도 언제든 인터럽트하고 질문하셔도 좋고 끝나고 나서도 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통로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이제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제가 이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퀘션들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걸 한번 봅시다. 나는 모태솔로인데 외롭다. 복음은 이런 나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 뭐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재원이를 빼고 모태솔로가 없으니까. 예,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복음이랑 과연 모태솔로의 외로움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나는 자꾸만 내 남편이 밉다. 이 인간을 미워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너무 크게 웃으시면 또. 예. 옆집의 맷은 IPO 해가지고 3밀리언 잭팟을 터뜨렸댄다. 나는 지금 스튜던트 론 갚기도 바쁜데. 그러면 부러워 죽겠는데 나는 언제쯤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 어떨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자유로워지나? 이러다가 나는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취직은 가능할까? 두렵다. 가끔은 이런 걱정으로부터 걱정 때문에 잠도 설친다. 과연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론 여기 퀘션들을 좀 넣었지만 이런 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을 그 해결할 수 있는 매직 뷸릿이라 그러죠. 한 번 빵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당연히 없죠. 근데 때로는 굉장히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실타래를 풀어내면. 이런 것을 그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세 가지, 이제 세 시간에 걸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개박살을 내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 코멘트를 한번 보고 보면요. 첫 번째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까대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누가 당근을 영어로 쓰라고 그러니까 s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네, 이게 뭐, 웃기죠? 네, 어쨌든,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 옛날이요. 옛날이 그립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복음이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뭘까? 이런 거 그리우세요? 셀폰이 있기 전에는 이런 거 모르죠? 셀폰이 있기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네, 뭐, 그 공중전화. 세 번째 생각으로는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어떨까? 제가 이제 이것이 뭐 이렇게 한 문장씩 탁탁 던져가지고 이게 텐저블하게 안 다가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일레버리트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는 거는 각종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압제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은 제가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뷰즈로부터의 자유. 제가 지금 이제 세 시간에 걸쳐서 드리는 이 말씀은 당연히 복음이 주는 아주 커다란 자유라는 카테고리에서 아주 일부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면 복음이 다루고 있는 풍성한 자유에 대한 주제에 아주 일부만 이제 다루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카운터파트가 있다.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뭐 다른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여기서 다루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회에 좀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개박살을 내보자. 이제 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밸런스를 위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요, 예를 들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다가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막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하게 막 맞아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았을까? 크리스찬들이요, 흔히 이런 생각을,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일, 나에게 닥친 불행,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물론 이제 뭐 깡패가 있는데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간다든가 이거는 별로 현명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깡패에게 맞아가지고 심하게 그 많이 어디가 부러졌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고 깡패가 나쁜 놈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나로부터 어떤 그 문제를 계속 찾으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궁극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걸 이제 나를 블레임하는 것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단 말이죠. 흔히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 정권이나 아니면 아주 나쁜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어프로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재가 나쁘지만 뭐 경제적인 불평등이 나쁘지만 그것을 블레임하지 말고 네 자신이 문제야라고 이제 자꾸 네가 문제야, 네 자신을 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세상의 불합리함, 이것을 깨뜨리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세 번 강의에서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외부의 불합리함을 깨뜨린 것에는 다루지 않고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만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하면서 이제 세 가지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당연하지. 두 번째 건 뭐였죠? 아, 옛날이요. 세 번째는 나는 소중하니까. 세 가지를 제가 다루려고 그러는데 이거 첫 번째 시간은 당연하지의 부분들에서 한번 다루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고 나서 다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 자유롭게 하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이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굉장히 아주 베이직한 신앙의 어떤 개념들을 좀 다루려고 그러고요.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들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 링크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링크들을 다 만들어 드린다기보다는 베이스 레벨의 어떤 아이디어를 깔아드리는 것으로 이제 제가 오늘은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진짜 밉다, 못마땅하다. 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진리도 모르는 것들,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가끔은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뭐 음식을 주문했는데 30분 지나도 오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웨이트레스가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 오더가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화나잖아요. 아니, 나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해? 너 팁 없어.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끔은 또 뭐 한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야, 내 밑으로 다 집합.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 놈들 다 내 밑에 엎드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심ptom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사실은 굉장히 내가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sense of entitlement라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I deserve this. 나는 이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거 비롯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특별히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걸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무엇이 deserve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개념들을 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그것이 어떤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좀 싱크인 한다고 그러죠. 받아들이는, 소화시키는 그 활동들을 잘 하고 나면 이런 심텀들이, 이런 그 증상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난번 우리 다섯 번 했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시간에 이제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바이러스,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사고 파는 거죠. 인신매매인 거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슬레이브의 넘버가 가장 많은 시대예요. 중세나 흑인 노예나 이런 시대보다 number of slaves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노예의 숫자가 가장 인류 역사상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여자아이가 그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심지어는 50불, 100불, 200불에 팔려요. 그래가지고 지하감방에 갇혀가지고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섹스 슬레이브로 남자 손님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자아이가요,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정부군 쪽에서 싸우다가 반군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 엄마는 반군에게 뭐 윤간을 당하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동생 하나 데리고 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아저씨 따라오면 네 동생 학교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얘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간 데가 뭐였냐면 이렇게 섹스 슬레이브로 여자를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8살, 9살 때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15살까지 햇빛도 못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지하감방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슬레이브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약간 탈출을 했다고 합시다. 15살에. 그런데 15살까지 얘가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탈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결국은 다시 사창가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창가로 들어가서 그렇게 결국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다가 뭐 17살 이때쯤 돼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이 여자에게 너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잔인하죠.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보다 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뼛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어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거는 어떻게 뭐 오케이 한다고 해. 근데 내 삶의 이런 부분은 내가 테이크케어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정말 진실로 자유롭게 하는 무엇으로부터 막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요 엄청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서 어떤 그 성품과 전혀 대비될 수 없는, 그러니까 견줄 수 없는 어떤 완벽한 정말 위대한 어떤 성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 굉장히 착한 사람을 백만 배 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아무리 착하게 뭐 위대하게 확장시켜도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수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무한대 앞에 X가 finite number라고 했을 때, X가 유한한 숫자라고 했을 때, X가 100이 되든 1000만이 됐든 1억이 됐든 간에 무한대 앞에 가면 이 숫자는 항상 0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가 1000만큼 착하든 100만큼 착하건 뭐 1억만큼 착하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인 거죠. 요만큼의 잘못한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대화를 해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이 은혜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뭐 예수 믿는 지 꽤 됐고 뭐 이제 40대 후반 가까이 가면서 갈 때까지 꽤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가끔은 정말 내가 이 은혜라는 걸 이해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순간순간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생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소화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좀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우리 인간 쪽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여섯 번 강의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태양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창조를 받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블레싱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햇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뭐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 삶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갇혀버려가지고 완벽하신 하나님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껍질이 있는 알 안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 그래서 이 병아리가 이 알을 깨뜨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깨뜨려야 이것이 깨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세게 깨뜨려야 이것이 깨지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은 뭔가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이 껍질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액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은혜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쉘로우하게,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그 미국 그 텔레비전 광고 같은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봐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 베케이션 선전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플로리다에 가서 일주일 정도 놀 만큼 너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플로리다의 일주일 베케이션을 누려라. 그래서 뭐 you deserve this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바더가 돼요. Do I really deserve that? 내가 정말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되냔 말이죠. 정말 그러냔 말이죠. 현대판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컨스퀀스가 나에게 디저브하다고 얘기하는 그 링크들이 계속 있는데요. 은혜의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정말 goodness, 정말 어떤 benefits, 이것을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알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 내 가족, 내 남편이나 아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아?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왜 내가 이걸 얻을 수 없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가 졸업을 못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Sense of entitlement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판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독인 것 같아요. 은혜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는 정말 좋은 걸까요? 이 테이블을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은혜와 거래라는 것을 제가 대비시켜봤어요.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거래는 조건에 따르죠. 그죠? 내가 100원을 주면 너 사과를 나한테 줘. 뭐 사과가 1000원, 100원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뭐 2불을 주면 네가 뭐 샌드위치를 하나 줘. 뭐 이렇게 거래인 거죠. 조건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일방적인데요. 거래는 상호적이죠. 바이디렉셔널 혹은 멀티디렉셔널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는 그래서 양쪽이 주도권을 공유해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를 베푸는 쪽에 주도권이 다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self-assertive will,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은혜가 불편해요. 사람들이 왜 공짜로 주는 은혜인데, 공짜로 주는 구원인데 왜 그걸 안 받아? 라고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네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지만요,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가 불편해요. 내게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자유함이 내게 생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너무 쉽게 교만해져요. 조금만 안 되면 너무 쉽게 비굴해져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린 진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거 많이 교회 생활 여러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렇게 안 바뀌나? 정말 안 바뀌어요. 저 예수님 믿는다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뭐 한 30년 이렇게 넘게 지났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았는데요. 정말 안 바뀌어요. 윤주희가 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제 그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알 거예요. 제가 별로 안 바뀌었다고.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바뀌는 유일한 키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사람을 바꿔요. 사람 정말 안 바뀐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무엇이 문제냐면 그 은혜를 은혜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작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거의 이 사람이 거의 그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쓴 이제 그 서신서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개혁할 만한 굉장히 아주 엘리트들이었어요. 종교적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면 정말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접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복음과 계속 평생을 같이 하고 살면서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갔단 말이죠. 그게 은혜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렌즈인 거죠. 은혜가 뭔지를 정말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도 나도 구원 얻은 죄인들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룸메이트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내 아들딸인 거고 그런 사람이 내 부모님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전 나라를 대표할 만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릴렉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준을 높게 잡지 말자는 거죠.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런 부담 갖지 말자는 거죠. 은혜가 나를 바꾸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거래가 혹은 뭐 인과응보가 혹은 뭐 그런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네 꿈은 이루어진다. 뭐 성취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을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이 인과응보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다.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테이블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 성경에 보면요. 자기 긍정의 부분이 있고 자기 부정의 부분들이 둘 다 함께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들 좀 대비를 시켜볼게요. 자기 긍정을 상징하는 어떤 그 찬송은 이런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이런 거죠. 자기 부정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기 긍정, 성경에서 이제 자기 긍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는요, 되게 창조에 더 큰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너를 잘 만드셨다. 이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부정은 구속에 더 많이 강조를 하죠. 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를 하죠. 자기 긍정은 세속적 자기 긍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로 용기를 내 라고 할 때 보통 뭐라 그러죠? Believe in yourself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해야죠. 한국말로도 자신감이죠. 자신을 믿는 거죠. 예. Believe in yourself. 세속적 가치는 자기 긍정이에요. 네가 노력하면 돼. 그래서 뭐 서점 가면 자기 개발서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긍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부정은 또 염세적인 자기 부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난 안 돼. 나는 나쁜 놈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긍정은 보통 창조기사나 시편의 찬양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나오고요. 자기 부정은 출애굽 민족의 정체성, 신약 백성들, 사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뭐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모태 출석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저를 교회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나갔을 때의 그거를 보면요, 다 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인이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얘기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긍정. 자기 긍정의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성경이 서포트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간의 실존의 궁극적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정말 호플리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예를 들면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셔서 구약 백성이 되게 하셨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 뭐 매일 성경 교체하시는 분들은 호세아서가 이제 곧 얼마 전에 끝났는데 거기 이런 거 나와요. 니들 그렇게 철부지일 때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데 너 왜 그걸 까먹었니? 너 왜 그걸 기억 못하니? 너 그렇게 호플리스할 때 내가 그거를 건져냈는데. 그게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띰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 너 잘 될 거야. 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예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 얘기가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아주 커다란 질병 중에 하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깊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 그 깊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자유함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제가 사번역 성경에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십니다. 이거 뭐 보면요, 아, 오케이 뭐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알겠죠. 아 그래 복음 얘기야. 오케이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죠. 이거 갖고 설교하라고 그래도 하시겠죠. 너무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뭐 이런 거를 혹시 익숙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자, 이제 그 문장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8절, 10절 문장을 구조를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그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썼어요. 이제 8절에 보면 do not be ashamed,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So power of God. 이러고 이제 8절이 끝나요. 그런데, 너무 폰트가 작나? 보이시죠? 그래도. 예. 근데, 9절에 보면 뭐냐면, who saved us,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who가 누구예요? God이죠. 예. 영어 잘하는 우리 서연자매가. who가 God이죠. 그죠? 예. 그렇게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고자 하는 얘기고, 요거는 갓을 이제 꾸미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게 grace로 끝났죠. 근데 this grace 하고 또 이제 grace를 받고 있어요. 그죠?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뭘로 끝나요? Savior Christ Jesus 이렇게 나와요. Savior Christ Jesus를 이제 앞으로 좀 땡겨 봅시다. 땡기고 보면 who abolished death 해가지고 요게 또 나와요. 그죠?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신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그 헤드에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스파게티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막 여기 붙고 여기. 이게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요, do not be ashamed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쭉 나오는 걸 보면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쓰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Sure, sure, go ahead.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당시에는, 뭐, 양피지 같은 데 이걸 썼잖아요. 그죠? 양피지 같은 데 이걸 썼단 말이죠. 양피지 같은 데 쓰는 게 굉장히 비싼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정말 이거를 여기다 써야 하는지를 여러 번 다시 곱씹고 여러 번 다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양피지에 do not be ashamed라는 걸 쓰면서 이만큼을 썼어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두려워하지 않을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그 복음의 그 엑기스 그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었던 바울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처음에 대개는 찬양으로 시작해요.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뭐 에베소서 같은 데도 그런 거 나오는데 쭉 막 써요. 무슨 뭐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막 찬양이 이만큼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은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썼는데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복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주체를 못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걸 막 훅 쓸어서 쓰는 거죠. 저는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아마도 펜이 떨리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바울이 직접 쓰진 않았을 거야. 아마 이렇게 누가 이제 바울이 얘기해 준 뒤 옆에서 아마 받아서 쓴 것이었을 텐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평생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걸 썼던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거든요. 바울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디모데에게 Do not be ashamed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 얘기를 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나요? 오케이, 십자가 알겠어. 우리 죄인인 거 알겠어. 하나님 착한 좋은 분이야 알겠어. 그리고 은혜로 구원 얻은 거 알겠어. 근데 정말 우리는 은혜, 복음, 하나님의 사랑, 죄사함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는 그것이 있냐는 말이죠. 바울이 믿고 있었던 복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 처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인 바울이 Do not be ashamed라는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복음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케이, power of God.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save해 주셨어. grace. 그래, 은혜. 은혜는 이런 거야. Christ Jesus.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어쩌면 논리적으로 이게 straightforward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것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겐 복음이 그러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레이스,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것 없이,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긍정해. 너 상담받아. 이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복음,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냥 복음, 그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다가오는 감동이 있습니까? 복음, 십자가, 그것을 그냥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게 있냐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얘기하는 존 뉴튼, 그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게 있냐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호플리스했던 그 상태로부터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있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다, 밉다. 왜 그래요? 나랑 다른 게 싫은 거예요. 그죠? 나랑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거나 싫은 거예요. 혹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땡땡이 치고 있는 쟤 때문에 내가 일을 뭐 두 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 걔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컨닝하고 있는 제가 나보다 학점을 잘 받았다. 그게 미운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I deserve this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것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이거 exclusive 하다. 그래서 니들 arrogant 하다. 그죠? 그런 거 많이 비판하잖아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왜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깰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전공법은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이 기독교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다가왔던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저 진리도 모르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불쌍해 빨간치라고 당군상 목자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게 은혜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저는요, 현대사회에서 흔히 사람들이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마도 계몽시대 이후에, 18세기 뭐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벌어진 고 말고 고 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을 그냥 삶의 일부로 임브레이스하고 살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쩌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벌어진 상당히 최근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지금도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가난한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인생이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우리 목사님 아까 설교하시면서 이산가족 얘기하셨죠. 6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냥 그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인. 저는 이제 그거를 그래서 뭐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이란 그런 걸 받아들이고 살자는 게 아니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 되게 유명한 분 이런 얘기 하셨죠?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Why me? 라는 표현을 할 게 아니고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Why not me?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이 정말 서퍼하는 건 당연한 컨시퀀스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풍성한 어떤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감히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 밑으로 다 집합 다 비슷한 얘기죠.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국가대표 공부선수들이시잖아요? 국보가 너무 좋고 막 그런 분이잖아요? 아닌 그런가? 예. 국가대표 공부선수들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 뭐, 나는 중간고사 때만 되면 너무 흥분돼서 좋아 죽겠어. 막 이런 생각을 예를 들면 학교 때 하는 무상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나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죠? 단맛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공부 못 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IQ가 180이에요. 어떻게 해요? 방군에서 총 쏘다가 맞아 죽을 수 있어요, 15살에.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제가 미워하는 스탠포드 이런 데 졸업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박사받고 한 게 그 사람이 정말 잘 나선 거예요? 잘 나선 거죠. 그런데 그 잘난 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자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섬기자가 되는 거죠. 언젠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 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이쁜 마누라 멋진 남편 만나고 행복하게 해피리 에버 애프터 잘 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딸도 또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대치동 살고 이래가지고 서울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죠. 내 자녀 교육 때문에 목매는 거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 하나님 신뢰 안 해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내 결혼 문제에 관한 하나님 신뢰 안 해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잡 찾는 거 직장 승진에 관한 하나님 신뢰 안 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나 믿고 살아요. 왜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이게 개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숨에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아요.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찾고 나아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울어야죠. 많이 울어야죠. 저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울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따르면 동네에서 시장에서 물건 파는 별로 배우지 못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분들 기도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들도 했어요. 뭐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물론 상당히 샤머니즘적 기도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 남편이 술 먹고 나를 때려요.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많이 울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눈물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문제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버든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깨어짐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절망적인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그런 거죠.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팔삭둥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 받기 전에 요 성경 요것만 한번 좀 읽어봅시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자,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거 되게 유명한 본문이시죠? 잘 아시죠? 그래요. 이거 보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해. 아휴, 저 정말 바리새인. 아, 왜 쟤는 저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정말 너무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저러고 있어요. 그거를 눈을 떠서 열어서 보지 못하면, 그런 나를 보면서 많이 울고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오늘 얘기고요. 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오늘은 이게 좀 베이직한 거 다루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가까운 걸 어쩌면 다루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원래 생각했던
질문이요? 뭐였지? 기억이 안. 제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뭐 저런 게 있었는데, 예.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질문. 배고프다 빨리 가자 뭐 이런 건가요? 오케이.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이 컨텐츠도 바꾸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고, 혹시 이거 갖고 생각하다가 뭐 혹시 질문 이런 거 있으면 주중에라도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많이 어커머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